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시 주석은 첫 번째 원칙으로 평화와 안정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둘째 원칙으로 상황을 진정시키고 불에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한다는 점, 셋째 원칙으로는 평화 복원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긴장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국제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무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몇 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그들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물자들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 중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분명히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기가 오늘 타이완 해협 국제공역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국제법을 따르는 작전을 펼침으로써 모든 나라들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칠함대는 또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군의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타이완 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했다면서 군이 상황을 주시했지만 주변에서 이상 징후는 감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장거리 대잠수함전과 정보감시정찰 ISR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해상초계기로 지난해 12월에도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군 동부전구는 이를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의 일부이며 타이완 해협 역시 자신들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타이완은 이곳이 국제 해로라는 입장입니다. 중국군이 오늘부터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방공실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날 중국군 남부전구 성명을 인용해 이날부터 예하 지상군과 공군 부대들을 편성해 중국 미얀마 국경 인근 중국 영토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것이며 정찰, 조기경보, 방공 역량을 시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이달 초에도 미얀마와의 접경지역에서 지상과 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접경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얀마 군사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반군 측이 지난 11일 군정이 통제하는 남동부 접경도시 미아와디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등 국경 인근에서 군정과 반군 간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중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싸움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상황 고조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미얀마 군정과 반군 연합 간 일시 휴전 협상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아라칸군과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으로 구성된 반군연합, 형제동맹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군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며칠 안에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습과 관련해 주요 7개국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그리고 의회 내 초당적 지도자들과 함께 포괄적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이란 국방부를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뿐 아니라 이란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장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동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방공전략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미한일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동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이 협력해 만든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I can't speculate. Certainly when it comes to threats posed by the DPRK and Iran.
이어 우리는 동맹국 국민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와 계속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과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과의 동맹 또한 철통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nd on that front,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region, just to make clear, similar to our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나라들과 연대해 영내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 부문에 대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이는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Certainly that's something we'd be incredibly concerned about.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탄도미사일 최소 120발과 순항미사일 최소 30발, 드론 170여 대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이란제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이 제공한 기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중대한 지원을 했고 이 같은 지원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VOA에 공개된 사진에 나타난 잔해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북한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계열로 보인다며 이란의 이번 공격에 북한의 원천적인 기술이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협력해 오랫동안 방공망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점령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한일이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6일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공습을 방어해낸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북한의 공습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20년 이상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발해 왔지만 이에 비해 미한 동맹은 관련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한국이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 방어 역량이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이 장사정 포와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인 공격기 드론 등을 이용해 공습한다면 한국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 함께 통합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have to realize that you must invest in these defensive capabilit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cide to contribute.
아울러 한국은 미국, 일본과 모든 정보 및 표적 시스템, 미사일 방어 역량을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란이 지난 주말 드론 185대와 순항미사일 36기, 지대지 미사일 110기 등 300기 이상을 발사했지만 이 가운데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이어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각종 미사일을 동원한 소나기 공격을 퍼부은 것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망 돌파를 노린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다수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북한 역시 유사시 한국의 이와 비슷한 형태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이란 공습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망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라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은 북한의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case of this last Iranian attack against Israel, most of the drones were destroyed by aircraft.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은 대부분 미사일 요격기가 아닌 항공기에 의해 파괴됐으며 이란과 이스라엘 간 비행 거리가 길어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 드론은 한국 영공에 매우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공해 한국군이 코브라 공격 헬기로 기관포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또 드론보다도 한국에 대한 더 큰 위협은 비무장지대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와 로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포와 로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언돔 같은 요격 시스템이 있더라도 모두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요격 시스템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포탄과 드론이 타격 목표물과 서울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But the big threat to South Korea is really artillery and rockets. And that there are so many that North Korea has deployed in the deep.
실제로 북한은 1,100여 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 놨고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는 개전 1시간 내에 최대 1만 6천 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수도권에 퍼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나 아이언 빔 같은 요격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대규모 포 공격에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Sure, it could be. The problem that South Korea faces is that it's facing a large number of missiles and artillery as well.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포가 많다는 것이며 포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아이언돔은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북한 노동 미사일 계열의 샤이브 31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럴 경우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북한도 그럴지는 알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question is, does North Korea launch an attack with more advanced missiles like the KN-23 and Iskander-like missile?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고려할 때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주는 핵심 교훈은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가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요격 체계가 있고 그것이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The key lesson is that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s work. You know, that, I mean, to me, that's the biggest lesson is between Ukraine and between what happened over the weekend.
피터스 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을 통해 한국도 이지스 구축함과 사드, 패트리엇, 에로우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이스라엘은 이란과 거리가 멀어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데 반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공격에 대비할 시간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방어망 구축에 유리한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도시화가 잘 돼 있고 사드, 이지스, 패트리엇 등 하층 및 지점 방어 시스템과 전국 주요 거점 주변의 다른 방공 체계를 갖춘 상대적으로 조민한 국가라며 투자만 한다면 한국 주변에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South Korea, looking at the expansion of the North Korean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program, I would continue to invest in missile defenses.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드론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관리 가능한 문제이고 15킬로톤의 탄두를 실은 순항미사일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값싼 드론의 벌떼 공격 등과 관련해선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같은 방어 전략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6일 등진 중국 국방부 장과 영상회담을 갖고 북한 등 지역과 국제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은 공해,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으로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에 이어 미국과 중국 군사 소통 라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과 군사 당국자와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했으며 12월에는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류 찬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관 영상회담이 열린 바 있습니다. 북중 육로 교역의 거점인 북한 신의지와 중국 단둥 일대에서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의교 인근 중국 쪽 세관 야적장에 대형 트럭 6대가 보입니다.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 2월 위성사진 분석 결과인데 차체의 길이가 18m로 일정합니다. 특히 6대 모두 운전석이 조중의교 방면을 향하고 있어 중국에서 물품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가로 약 100m, 세로 60에서 80m인 세관 야적장은 신의주 항발 컨테이너 트럭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이곳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트럭 추적 물체가 식별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처럼 고화질 위성사진에 대형 트럭이 포착된 것은 처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늘 트럭이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수년간 텅 빈 모습만 관측돼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트럭 6대가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되면서 북중 간 육로 무역의 재개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조중의교의 북한 쪽, 즉 신의주에서도 최근 몇 년 만에 차량 행렬이 포착되는 등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조중의교 북한 쪽 끝자락의 한 공터에 버스 11대가 자리 잡았고 주변엔 트럭 여러 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의준의 도로에는 다리 쪽을 향하는 트럭 14대가 눈에 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양국 육로 통행이 활발하던 때와 유사한 움직임입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격리되어 온 의주 비행장 상황도 고화질 위성 사진을 통해 상세히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방수포에 덮여 활주로 곳곳에 놓인 화물더미 수십 개가 찍혔습니다. 트럭이 박스 모양의 물체를 막 하역한 듯한 장면도 포착됐는데 중국에서 막 건너온 화물을 의주 비행장으로 운송한 뒤 이를 방수포에 덮어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주 비행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연결된 유도로 끝부분에선 화물을 실은 20량짜리 열차도 발견됐습니다. 열차로 운송된 화물이 의주 비행장을 거쳐 내륙으로 운송되는 동선을 짐작하게 합니다. 북중 국경지대의 활발한 모습은 최근 늘어난 양국의 무역액과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올해 1월에서 2월 3억 1,123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에서 2월에 327만 달러보다 1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 기간 두 나라는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인 약 8천만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원료를 수입해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되파는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보다 많은 가발 제품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북중 접경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트럭에 관련 제품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e district data from the Chinese customs, you know you'll see that more of them are going to Jilin and Liaoning.
브라운 교수는 늘어난 트럭의 통행량이 북중 교역의 정상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양국 교역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맞지만 대북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이나 2017년 무역량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I wouldn't call it normal. It is back to before the COVID shutdown. That's true. But that was not at all normal because
실제로 북중 무역액은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기 전인 2016년까지 월 4억 달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는 1억 2천만 달러로 당시에 약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달러 송금을 이용해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도록 주선한 전 북한 관리가 기소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15일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전 북한 관리 리명호가 미국 경제 제재 위반, 은행 사기 공모, 국제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기소장에 따르면 리 씨가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달러 송금을 이용해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도록 주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 씨가 태국에서 중국 다련을 거쳐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음모 1건, 은행 사기 음모 1건, 국제자금세탁 18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을 인용해 리 씨가 2015년 2월경부터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및 상업 담당 3등 서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협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때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여러 위장회사와 공모자들을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리 씨와 공모자들이 실제 거래의 성격을 감추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반드시 중국 다렌을 경유해 상품을 보내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들이 북한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여러 건의 미국 달러 거래를 처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안보부 수사국 워싱턴 DC 사무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피고가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면서 미국 은행을 속이기 위해 위장회사를 사용해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튜 그레이브스 검사는 피고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재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은행법을 위반하고 북한을 위해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외국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활동하든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2차 북한 인권 협의를 열고 정보 접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미한 양국이 정보 접근과 강제노동,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책임규명, 북한의 인권 침해 및 학대와 국제 평화와 안보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한국과 워싱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존엄성 증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의 협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범부처 확대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미한 양국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전영희 평화외교 기획단장이 양측 대표단을 이끌었고 한국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당국자, 미국에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1월 6년 만에 다시 북한인권 협의를 재가동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가 보다 폭넓은 공조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전쟁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차기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보 유입 등을 통한 인권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9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티가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3대 악법의 시행과 공개처형의 증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 강화, 식량 유통 시스템의 재중앙화, 더 많은 감시 기술의 사용 등 주민들에 대한 감시 강화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For inst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evil laws and reports of increasing public executions.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방화벽에 대응해 정보 유입과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터너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미국은 한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들과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보다 힘을 실어주기로 선택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Japan, now by our sid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한국 서부전선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부대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된다며 두 나라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책임 추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 노력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숨긴다고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그것을 독려할 뿐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해 이를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기권하면서 최종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한편 비무장지대를 찾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북한을 향해 우리는 의미 있는 외교를 위한 문을 열어놓았으며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have held the doors open for meaningful diplomacy and we remain open.
이어 분명히 말하건대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지양하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좋다고 답하고 선의로 대화 테이블에 나타나는 것뿐이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한국군 및 다국적군 병력들과 함께 복무 중인 28,500명의 주한미군에게 미국 정부를 대표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희생으로 탄생한 확고한 안보 파트너십과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대통령 등 최고위급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방문 시 꾸준히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1983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DMZ를 방문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3년 7월 비무장지대를 찾아 판문점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3월에 각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떨어진 캠프 보니파스의 최북단 초소, 오울렛 초소에 올라 쌍안경으로 북한 측 움직임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DMZ를 방문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찾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새로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기능을 유엔 박 기구로 대체할 경우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린더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새로운 메커니즘 구상안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노력을 계속 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중국과 함께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들 국가가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노력에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 또는 삼자 협력을 안보리 안팎에서 강화하며 대화할 것이며 결국엔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16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를 찾은 자리에서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북제재 이행이 지속되도록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서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위를 보조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되고 곧 활동이 중단됩니다.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밖에서 전문가 패널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면서 효과 측면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러가 기존 전문가 패널에 참여하면서 패널 보고서의 선명성을 희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러를 배제한 새 기구에선 산발된 정보 역량을 집결시켜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 패널이 사라진다고 해도 유엔 제재 이행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밀한 새로운 감시 기구를 만들고 강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국제 여론은 선도할 수 있거든요.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도 사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유엔 밖에서 미국과 서방의 동맹 또는 파트너 국가들 간 연합체 성격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중러가 유엔 밖 조사기구 추진에 반발하고 해당 기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기존 전문가 패널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내부에서 유엔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제재 위반 조치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위원회에서의 뭐 제재 이행 추진을 하더라도 유엔 국가들, 회원 국가들 중에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나오는데 유엔 밖에서 그걸 해서 얼마나 유효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제재는 도구 중 하나이며 그 자체는 효과적인 도구라면서 북한의 목표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재 이행이 중요한데 러시아와 이란 등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한 일과 EU, 호주 등은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 이미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재 위반 조사기구를 놓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존재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또 그런 국가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그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 기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의 고민 이런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난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북한 군사기술이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7일 과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분야 협력 사례를 고려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이란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탈북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행동과 다양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6일 한국을 방문 중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서울에서 탈북 청년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탈북 청년 리더들의 증언을 듣고 디지털 옹호 활동을 포함해 북한 안팎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뤄진 면담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의 아픔을 겪은 뒤 한국에서 인권운동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김은주 씨,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를 운영하며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박유성 씨, 탈북민들에게 한국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우리온의 박대현 대표, 서강대에 재학 중인 김설승 씨, 그리고 미국 유학생 출신 김모 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탈북 청년 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은주 작가는 뷰웨이에 이날 면담이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외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작가는 1시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골드버그 대사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사실 다만 이제 진짜 한 시간이라는 딱 그 시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탈북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게 되게 감사했고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에도 계속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이제 겪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북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좀 더 힘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탈북 청년들의 목소리에 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듣고 싶다.
김 작가는 자신의 강제 북송 경험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제 북송의 시작점은 어쨌거나 중국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강제 북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많은 인권 문제가 중국만 이제 강제 북송 멈춘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좀 더 강력하게 압박했으면 좋겠고 중국에서 발생하건 다양한 인권 문제를 같이 거론하면 좀 중국이 좀 더 두려움을 갖고 좀 더 귀 기울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김은주 작가는 영어 등 8개국어로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11살의 유서를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에게 전달했다며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꼭 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온의 박대현 대표도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년들이 겪은 이야기와 바람을 진지하게 듣는 대사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사들에게 탈북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국 유학 등 교육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나 탈북민들의 증언은 이미 풍부한 만큼 다음 기회엔 탈북 청년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대사들로부터 통찰력을 듣는 윈윈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대사가 온다면 탈북 청년들이 대사를 모시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야 탈북민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좀 개인 인디비주얼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탈북 청년이나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뭐 청년들은 우리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경험을 좀 더 듣고 싶어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전날 한국 내 탈북 여성 박사 1호이자 2010년 국무부가 수여한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상한 이혜란 박사가 운영하는 능나밥상 식당을 방문해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련 사진을 올리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 박사와 탈북민 유튜버 안혜경 씨를 만나 전통 한식을 즐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혜란 박사는 16일 VOA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북한 주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 음식을 통한 문화적 격차 해소, 북한 인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일을 밥상에서부터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지금 만들었으니까 그 음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소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다시 얘기하면 그 건강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네, 그 음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일도 할 수 있다 이래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 박사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에게 평양 불고기와 녹두지짐, 함경도에서 먹는 감자 맛가리 만두, 평양냉면, 명태 깍두기를 대접했다며 대사님이 매운 것을 매우 좋아해 화끈한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인권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며 미국이 이 점을 더 중시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021년 탈북민 조이 씨와의 화상통화, 2022년 탈북 청년 박노아 씨를 뉴욕으로 초청해 면담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 미국 내 탈북민 조셉 김 씨와 이서연 씨를 초청해 이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고 8월에 개최한 공식 회의엔 한국의 탈북 청년 김일혁 씨를 초청했습니다. 다른 미국 유엔 대사들도 재임 기간 탈북민들을 만나 이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서메사 파워 현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유엔 대사였던 2016년 방한 때 탈북민들의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탈북민 대안학교를 방문하고 북한 15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광일 씨의 집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환담을 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으로 탈북민들을 초청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하고 탈북 여성들과 별도로 면담하면서 탈북민들의 활동을 영웅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 역시 지난 2017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탈북민 지연아 씨와 조유리 씨를 면담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당시 면담 뒤 미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보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6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2024년 외교 청서 보고 이후 한일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리앙쿠르 암초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지칭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올해 외교 청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미바의 디아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유엔이 백신 보관을 위해 유니세프가 요청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콜드체인으로 불리는 저온 보관 장비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인데 북한의 국경 봉쇄라는 2차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의 콜드체인 설비 제공을 재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인 관련 장비에 대해 제재 면책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유니세프에 발송한 서한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북한인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유니세프는 미화 8만 5천여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제품 36개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니세프는 관련 물품이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백신을 보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유니세프의 요청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재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물품을 한꺼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내년 3월 20일까지 북한에 관련 물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기한 내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최근 VOA에 유엔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받고 현재 콜드체인 장비를 조달하는 중이라면서 이에 최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은 16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달 장관은 먼저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특히 극초음속을 비롯한 차세대 무기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계속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도 군사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공군은 국토를 방어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며 필요시 분쟁에서 승리하고 회복력 있는 연합군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국방전략보고서 우선순위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틴 위모스 미국 육군 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육군 태세에 대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오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지속적으로 훈련, 연습,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신속한 위기 대응과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미 육군 제병 합동 대대를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긴급 전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긴장 고조 활동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캐나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제기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24 국방안보 비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도발과 위협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최근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70년간의 정책을 깨고 남북통일을 향한 평화로운 길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으며 김정은 정권은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수사와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 이란과의 파트너십을 문제적인 방식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합동 해상훈련 및 공중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규모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주권, 불간섭, 인간안보의 기본 원칙,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등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광범위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과 강압, 협박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노력과 이들 국가 간 협력 증대를 통해 군사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민주국가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인도태평양 영내에 제기하는 이 같은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억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이래 세계의 안정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군대 배치를 늘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지원하고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캐나다의 해상 배치 작전인 호라이즌 작전을 통해 연간 두 척이던 해군 수상 전투함 파견을 세 척으로 늘리고 국제훈련과 역내 파트너와의 안보 협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네온 작전에 따라 캐나다 해군 프리기탐과 해상 초계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다국적 노력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네온 작전은 국제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해상에서 실시하는 네온 작전을 통해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함을 2018년 이후 8번째로 일본 인근 해역에 파견해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서풀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캐나다의 무분별한 처사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부질없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Eating breakfast every morning and daily fruit.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의 아침밥 경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4월 17일 미국이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합니다. The assault has begun on the dictatorship of Fidel Castro. Cuban army pilots open the first phase of organized.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59년 들어선 카스트로 정권은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과 손을 잡는 등 친소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미국은 쿠바와 단교를 선언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쿠바 망명객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고 1961년 4월 17일 이들을 쿠바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결과 100여 명의 쿠바 망명객이 목숨을 잃었고 12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피그만 침공을 수행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쿠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어 소련의 핵미사일을 끌어들임으로써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이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크메르 루즈군은 1967년 결성된 캄보디아 내 급진 좌익 무장단체였습니다. 이들은 1970년 시아누크 국왕이 우익 군사 쿠데타로 쫓겨나자 농촌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정권 장악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크메르 루즈의 정권 장악으로 5년 동안 지속된 내전은 끝났지만 이 땅에 새로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는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감행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만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어 1980년 인도차이나에서 해골의 무더기와 함께 이른바 킬링필드, 집단 무덤이 세상에 드러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